행정적인 사하심.
성경에는 네 가지의 다른 사하심이 있습니다. 첫째 종류의 사하심에 이름을 붙인다면 영원한 사하심이라고 하겠습니다. 둘째 종류의 사하심은 이름을 빈 사하심이고 셋째는 교통의 사하심이며 넷째는 행정적인 사하심입니다. 정직하게 길을 가려는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행정적 사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몇 가지 사하심을 구분한 다음 다시 행정적인 사하심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영원한 사하심.
우리는 구원의 용서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사하심이라는 이름을 붙여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다음과 같은 사하심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것이 영원한 사하심입니다. 로마서 4장 7절의 사하심도 영원한 사하심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하심을 영원한 사하심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 단번에 우리 죄를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큰 바다에 던지고 깊은 웅덩이에 던져 다시 보지도 아니하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얻은 사하심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주 예수님이 그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한 그의 모든 죄를 제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어떤 죄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사하심입니다.
이름을 빈 사하심.
때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내 죄를 용서하겠노라고 말씀하시고 또 때로 하나님께서는 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또 다른 사하심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름을 빈 사하심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부터 2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주님은 교회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그릇으로서 이 땅 위에서 그분을 대표하도록 그분의 성령을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름을 빈 사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천주교의 그런 사하심을 따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 근거가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데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은 결과는 바로 누구의 죄를 그대로 두어야 하고 누구의 죄를 사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죄를 그대로 두고 누구의 죄를 용서해야 하는지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게 이런 권유가 있는 이유는 교회가 성령의 권유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이름을 빌어 하는 사함은 하나님의 교회를 그릇으로 삼아 사람을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때때로 우리는 복음을 듣고서 자신에게 죄가 있음을 느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때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할 것이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주 예수님을 성실한 마음으로 영접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에 그가 교회 밖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함이 무엇인지를 모를 것입니다. 이때 교회 안에 어느 사람이 대표로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는 많은 고통과 의심 속에서 더듬는 시간을 절약할 것입니다. 만일 누가 진심으로 믿었다면 여러분은 그에게 오늘 당신이 주님을 영접하였으므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만일 교회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거나 그대로 둘 수 없다면 교회는 누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는가에 여부를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침례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지 않습니까? 왜 어떤 사람에게는 떡 되는 것을 허락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교회가 주님에게서 받은 권위로 누가 구원받았고 누가 받지 못했으며 누구의 죄가 사해졌고 누구의 죄가 그대로 있느냐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의 권위 아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고 23절은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성령을 받고서 성령의 권위 아래 있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위임받은 손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손을 빌어야만이 누구의 죄가 사하여졌고 누구의 죄가 사하여지지 않았다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안의 두 번째 종류의 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사람의 죄를 사하지 않으시고 교회의 손을 빌어 사하십니다. 앞에서 말한 영원한 사하심은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직접 사하시는 것이고 여기서 말한 이름을 빌어 하는 사하심은 하나님이 사람의 손을 빌어 어떤 이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통의 사하심.
성경 안에는 또한 세 번째의 사하심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교통의 사하심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2장 1절부터 2절에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 단락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하심은 구원받을 때 우리가 얻는 사하심이 아니요 교회가 우리에게 준 사하심도 아닙니다. 이 사하심은 전에 언급한 사하심과 다릅니다. 이것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때때로 필요한 하나님이 사하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에 언급한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적용한 사하심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영원한 사함을 얻은 후에도 때때로 죄를 범하고 주님 앞에서 약하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범한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교통의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생명의 특징은 교통하기를 좋아하는 것이다.
생물을 연구하는 사람은 모두 생명의 두 가지 기본적인 특성, 곧 자존하고 자신을 보호하며 죽지 않고 계속 살기를 원하는 동시에 생명의 교통에서 단절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있음을 압니다. 만일 여러분이 닭 한 마리를 한 곳에 둔다면 그 닭은 할 일 없이 돌아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많은 닭을 같이 한 곳에 둔다면 그들은 활발해질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만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한 장소에 가두어 두거나 감옥에 가두어 둔다면 그는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사람과 교통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다른 생물과 같이 일종의 생물이므로 생명을 보존하기를 좋아하고 교통하기를 좋아합니다.
생명의 교통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생명에는 영영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었고 영원한 사하심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라도 하나님께 득지한다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교통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 교통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통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한 어린 소녀가 엄마가 잠시 나간 틈에 몰래 부엌으로 가서 엄마가 만든 요리나 진열장에 둔 과일이나 다른 것을 가져다가 마음껏 먹었다 합시다. 먹은 다음 그 아이가 부엌의 문을 잘 닫아놓고 입도 깨끗이 닦고 식탁도 깨끗이 치웠다 할지라도 죄는 이미 범했습니다. 본래 매일 저녁에 그 아이는 엄마와 아주 친밀했는데 이제는 몰래 훔쳐 먹었기 때문에 평상시와 같이 그렇게 엄마와 친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2층에서 그녀를 부를 때 그녀는 아래층에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엄마가 자기를 때릴 줄로 생각합니다. 엄마가 그녀에게 먹을 것을 준다 해도 그녀는 입맛이 없을 것입니다. 그녀는 엄마가 자기의 한 일을 알아차릴까봐 엄마를 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녀가 엄마와 문제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훔쳐 먹었다고 해서 더 이상 딸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교통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죄를 범할 때 즉시 교통이 끊어집니다. 이때 여러분은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사람에게 거리낌 없는 양심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는 교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있을 때 교통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어떻게 회복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범했다 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통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필요한 사심이 있는데 이것에 이름을 붙인다면 교통의 사하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왜 이것을 교통의 사하심이라고 칭하는 것입니까? 이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죄를 시인할 때만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됩니다. 아마 기도조차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 아멘조차도 말하지 못하고 속에서 괴로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좀 전에 예로 들었던 무언가를 훔쳐먹은 아이로 말한다면 그녀는 마땅히 엄마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엄마, 제가 떡과 반찬을 훔쳐먹었어요. 또 엄마가 진열장에 둔 과일도 훔쳐먹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인 것 같아요. 그녀는 엄마 편에 서서 이것이 죄임을 시인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녀는 그 죄에게 합당한 이름을 붙여야 합니다. 그녀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가 당신께 죄를 범했는데 어떠어떠한 일에서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사하심은 영구한 구원과 무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통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통의 사하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행정적인 사하심.
성경에는 또 한 가지 사하심이 있는데 우리는 이에 대해 행정적인 사하심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함은 다음 성경 구절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5절, 6절, 야고보서 5장 15절,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18장 21절부터 35절. 이 구절들에서 언급한 사하심을 하나님의 행정적인 사하심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행정적인 사하심이란 무엇인가?
혹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행정적인 사하심이 무엇이냐고 물을 것입니다. 저는 자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믿습니다. 곧 만일 제가 주님을 믿은 후에 하나님의 행정을 안다면 많은 번거로움과 문제들이 생략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좀 전에 그 어린 소녀의 비유를 인용하고자 합니다. 본래 그녀의 엄마는 밖으로 나갈 때마다 집안의 모든 방문을 열어놓고 부엌문, 진열장의 문도 다 열어놓았습니다. 많은 물건을 속에 둔 진열장을 걸어 잠그지 않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집에 돌아왔는데 자기 딸이 진열장 속에 있는 것들을 거의 다 먹었다 합시다. 엄마가 그 사실을 안 이상 딸은 도리없이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엄마의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엄마는 딸을 용서하고 입맞추면서 용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 사건이 지나가고 교통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다음에 밖으로 나갈 때에는 모든 방문을 걸어 잠글 것입니다. 보십시오. 방법이 변했습니다. 교통과 행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행정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행정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관리입니다. 어머니는 딸의 죄를 용서하면서 내가 먹었으면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딸의 죄를 용서하고 교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딸은 엄마의 표정이 전과 같이 즐겁고 치밀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음번에 어머니가 다시 밖으로 나갈 때에는 진열장을 잠궈둘 것이며 부엌문까지도 걸어 잠글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방법이 달라진 것입니다. 교통은 회복될 수 있어도 방법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는 어머니가 자기 딸이 또 그렇게 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이제부터 딸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지 않고 약간의 제한을 줄 것입니다. 방침이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의 사하심은 용이한 것입니다. 진심으로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을 자백하는 사람에게 교통의 회복은 아주 용이한 일입니다. 그가 일단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그와의 교통을 회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를 대하는 하나님의 방침이 변했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징계가 그의 몸에 임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에게 전과 같은 자유를 주지 않고 전과 같이 제멋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징계의 손을 거두어 가실 때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행정적인 사하심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이 아이가 믿을 만하게 되었으므로 부엌문을 걸어 잠그지 않아도 된다고 느낄 때 이것을 가리켜서 행정적인 사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교통의 사하심과 행정적인 사하심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몇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매일 오후 4시가 되면 아들들을 놀도록 풀어주면서 6시까지는 집에 돌아오라고 했다 합시다. 가령 어느 날 그들이 밖에서 놀다가 아이들과 싸웠다 합시다. 그들이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죄를 자백할 때 아버지는 그들을 용서하고 그 다음 날에도 그들이 나가 노는 것을 허락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날도 나가서 아이들과 싸웠다면 아버지는 어떤 대책을 세울 것입니다. 그들은 매일 죄를 자백하고 아버지도 매일 그들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매일 아들들 들어 나가서 노르라는 대책과 행정이 잘못되었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매일 나가서 싸우기만 하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너희들이 집을 나가지 못하도록 가두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손입니다. 여러분이 매번 범한 죄와 하나님께 득죄한 것을 자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징계를 주시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심으로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대책을 여러분 위에 두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고 쉽게 거두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징계의 손을 쉽게 움직이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문제가 없다는 확신이 없다면 쉽게 하나님의 행정적인 손을 거둬가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자기 아들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서는 아들을 집안에 가두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다시 누구와도 서로 욕하거나 싸우지 않을 것이라고 느껴 안심할 때까지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정도 가두어둘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들들에게 이 두 달 동안 그들의 행위가 좋아져서 내일은 10분간 놀 시간을 주겠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때부터 행정적인 손을 조금씩 거둬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습니까? 이 10분을 우리는 행정적인 사심이라고 말합니다. 행정적인 대책이 변하기 시작했지만 이것은 단지 그 10분 동안 그들이 다른 아들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를 알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싸우지 않는다면 아마 내일은 여러분에게 30분을 할애할 것이고 한동안 지난 후에는 1시간 동안을 허락할 것입니다. 혹 한두 달 지난 후에는 전과 같이 매일 4시부터 6시까지 나가서 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될 때 아들들에게 완전한 행정적인 사심을 주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님들, 행정적인 사심이란 무엇입니까? 행정적인 사심은 영원한 사심과 이름을 빈 사심과 교통의 사심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행정적인 사심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돌아보시고 관리하시며 처리하시는가를 말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으면 무엇을 거두게 된다.
성경에는 행정적인 사심에 관계된 것을 말한 많은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은 무엇을 심으면 무엇을 거두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행정적인 순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풀어놓는 데 습관이 되었다면 자연히 장래 그의 자녀들도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아버지의 식구들은 자연히 좋게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자주 사람과 다투고 말다툼을 하며 의견이 맞지 않다면 결국 친구가 하나도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무엇을 심으면 무엇을 거둔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행정이요 하나님의 안배하신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조심하여 하나님의 행정적인 손을 격동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정적인 손을 격동시킨 다음 그것을 옮겨가게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중풍병자의 병을 치료하신 것은 일종의 행정적인 사하심이다.
어떤 사람이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데리고 왔을 때 바리새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거니와 만일 여러분이 행정적인 사하심을 모른다면 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이해하기란 확실히 어렵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믿겠다는 것을 표하지 않았고 다만 사람들에 의해 주님 앞에 이끌려졌을 따름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이끌려짐으로써 그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말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구원은 아주 용이한 것이 되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죄사함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사하심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이름을 빈 사하심과 무관하고 교통의 사하심과도 무관한 다른 종류의 사하심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주님은 우리에게 두 방면의 사실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한 방면은 그가 죄사함을 받은 것이고 다른 방면은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간 것입니다. 많은 병이 하나님의 행정적인 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중풍병자로 하여금 치료를 받고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에게 행정적인 사심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심은 영생과만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정과 관계되고 질병과 관계됩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에 의해 주 예수님 앞으로 이끌려진 한 중풍병자에게 주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심은 확실히 중풍병자의 병과 관계됩니다. 치료받기 위해 주님 앞으로 이끌려진 이 사람에게 주 예수님은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꿔 말해서 그의 죄가 사함받으면 그의 병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병은 죄와 관계됩니다. 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의 병든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 철회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에 병들었던 것입니다. 이 죄가 해결될 때 그의 병도 치료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행정적인 사심이라고 부릅니다. 행정적인 사심이 임할 때 질병이 치료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병은 확실히 행정적으로 죄를 범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중풍병자가 하나님의 행정을 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병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의 이런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는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하심은 다른 사하심과 달리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는 사하심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행정적인 사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장로들이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병든 자로 행정적인 사하심을 얻게 함.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5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 사하심은 아주 특별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병든 형제가 있다면 그는 교회 장로들을 정하여 그를 위하여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게 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가 죄를 범한 일이 있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질병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어떤 질병은 죄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또한 이런 죄는 병든 자가 죄를 자백함으로써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장로들의 기도로 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 장로들의 기도가 병든 자의 죄로 사함받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죄는 대체 어떤 죄입니까? 이런 방침은 영원한 사함 안에서 사용되지 않고 이름을 빈 사함 안에서도 사용되지 않으며 교통의 사함 안에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아마 이것은 하나님의 행정과 관계 있을 것입니다. 가령 어떤 형제가 하나님의 행정의 손아래에 떨어짐으로써 병에 걸렸다 합시다. 이것은 그에게 죄가 있어서 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교통을 회복시켰다 할지라도 그 징계의 손은 그를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어느 날 교회 장로가 와서 그를 대신하여 형제들이 모두 그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가 일어나기를 바라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 형제가 생명의 교통을 회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머리의 관유가 그에게 흐르도록 기름을 그 위에 붓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할 때 그 형제는 회복될 것입니다. 많은 경우 누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행정에 득죄한 것이 있다가 하나님의 행정의 손을 거두어 가실 때 그의 밖에 질병은 낫게 됩니다. 하나님의 행정의 손을 거두어 가시는 이것이 바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얻으리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보통 죄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야고보서 5장에서 말한 하나님의 행정의 손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행정의 손에 떨어졌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사하심을 얻은 후에라야 놓아주십니다.